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런 유익도 누릴 수 없겠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단에 솟사오니 주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골 조용한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금방 이 조그만 마을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떠나서 한 가정이 이방에서 들어온 그 신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온 동네가 동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가족은 마을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고 마을 대표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가족의 아버지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마을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모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때 그 가족의 가장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번뜻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을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 대신 찬송 가사를 외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 가사가 끝나자마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옵니다. 당장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의 아내를 내가 살해하겠다. 이때도 그 남자는 찬송 가사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 그의 아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 홀로 남아있는데 촌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도 죽을 것이라. 이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 찬송 가사를 대답 대신 불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서지 않겠네. 한 가족이 다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이 순교를 당한 후에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속한 지역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감동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성도님이 인도에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 듣고서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인도에 대한 박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동영상에 나온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미국과 영국, 호주, 또 한국 등 3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선교단체인데 특별히 고난받는 교회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선교사역을 합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일 것입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 오픈도어 미니스트리 USA 그 웹사이트가 그 제공하는 그 정보에 의하면 매달 현재 매달 322명이 순교를 당하고 매달 214개의 교회와 기독교 시설이 파괴되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15년 현재 매달 322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웹사이트도 방문해 봤는데 정말 수많은 순교의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도 10명 이상의 통계에 의하면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 써보내시는 그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칭찬의 말씀, 책망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말씀, 이런 식으로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자신에 대한 그 소개와 묘사가 일곱 교회에 각기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살피시며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고난과 환난을 당하신 분이시라고,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시며 내가 그 고난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의 서두에서 주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칼을 가지신 이, 전사의 모습, 전쟁을 주의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편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마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릴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그 전투를 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기 전에 이것은 사단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말씀하시며, 그래서 내가 이 싸움을 지휘하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시며,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시며 주님께서는 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본문에 보면 사단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보좌, 왕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Throne of Satan이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사단의 왕위가 있는 곳. 버가모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지역을 묘사하실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보좌를 두고 역사하는, 사단의 추종 세력의 본거지가 되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의 한 사람인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안디바가 누구인가? 성경 외에는 뭐 교회사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버가모 교회를 훼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격인 이 안디바를 그렇게 죽인 것 같습니다. 안디바가 그곳에 순교를 당하였는데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때에 여기에도 고난과 환난들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그 위협 앞에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성도가 순교의 피를 흘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결과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은 생명을 걸고 사단과의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할 때 한 영혼이 비로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버가모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 보좌를 그곳에 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은 매우 불쾌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 안디바를 순교하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환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과 환란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오픈도어 선교회 기록에 의하면 몇 년째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1위부터 50위까지를 이렇게 선정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독재자 아래서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시리아와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권에 하루아침에 목사와 그의 가족들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도와 같은 힌두교가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과격한 정부가 일어난 이런 인도와 같은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그들 중 일부는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 전쟁에,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난받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얼마나 매서운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궁핍이 있고 여러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가운데서 순결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런 핍박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미국당 같은 데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쓰러져 진리를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마 터진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면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참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자들이 있는 반면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릴 때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피를 흘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며 순결한 거룩한 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한 공격이 실패를 하면 다른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 발람의 교훈을 퍼뜨렸을 때 굳건했던 교회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었던 그 교회가 하나 둘씩 쓰러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게 되는 영적인 타락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신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이것을 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열 처녀의 비유,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씀하시며 한 부류는 지혜가 있고 한 부류는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은 진리를 쉽게 무시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러나 그 헬라어의 그 어순을 따라서 번역하면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자 안디바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에 보시면 My witness, my faithful one.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마음에 주님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인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자,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곳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묘사, 내 충성된 증인, 이 묘사는 주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시는 그 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그 묘사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묘사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주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주님 자신을 묘사하실 때 쓰시는 그 묘사를 안디바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을 묘사할 때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모두가 이 안디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주님과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을 하면 이분이 또 불쾌하게 여기고 또 이 얘기를 하면 이 성도가 또 마음 아파게 했구나 하는 것이 인간 설교자의 마음인데, 주님의 이 서신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흘려진 이 거룩한 교회, 이 순결한 교회에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일부는 신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다수의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 25장으로 가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모압 왕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군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 해서 많은 그런 재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매수를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모압 왕 바락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모압 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끌어들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간음을 범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이 간교한 발람의 계략을 따라서 모압 왕 바락이 실행했을 때에 그것은 정말 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발람의 제안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간음을 행하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포함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간음을 범한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갈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함께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의 그 칼날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당하였을 때 교회는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골마 터질 때, 유혹해 올 때, 죄악으로 우리를 쓰러뜨려 할 때 그것은 장수라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올무를 놓아, 올무를 놓아.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이 신실한 교회를 외부의 핍박으로는 쓰러뜨릴 수가 없겠으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들 중 일부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 같고 간음 죄에 빠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마도 사단은 그들을 무율법주의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들이 아니냐? 그 자유를 이제 마음껏 죄를 짓고 방종하는 데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황제 숭배를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황제를 숭배해라.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했으니까 간음을 범한들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겠느냐 하며 그들을 유혹해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질러피는 이 무율법주의, 정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무율법주의에 의해서 쓰러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입니까? 마음껏 타락하고 방탕하도록 우리를 자유함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쓰지 못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든지 상관없다 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말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 무율법주의,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서 버가모 교회는 이들을 축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랑과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들의 죄를 덮어주고 거짓된 가르침을 묵인하였을 것입니다. 외부로도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여서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내쫓아버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묵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War against라고 하는 뜻인데 전쟁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실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교훈하고 책망하여서 회개케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이 일을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느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인가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그저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고 그것이 사랑과 관용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신실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마음껏 찬송을 불러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인도에서 일어난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른 것 때문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디바처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는 세상과 비진리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판단 앞에서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다가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회방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다가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환난을 알고 회방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외부의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받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닌 것은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허용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처절한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깊이 취하여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타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순결한 자로, 신실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해야 할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며 잠시 잠깐이 오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설 텐데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진리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신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하고 참으로 동토의 땅과 같은 북한에도 또한 많은 이슬람권의 그런 나라들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오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